결혼한 지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기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성도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저도 함께 눈물로 오랜 시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 곧 베이비 샤워를 하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잠깐 조신 분 계셨다면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기 맞을 준비를 하고 아기 용품을 구입하는 이 가정 한껏 들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시원하게 찬물을 뿌려드렸습니다. 지금이 좋지. 아기 태어나 봐. 같이 영화 보러 가기도 어렵고 둘이 있을 때 놀러 가는 게 좋지. 그러면서 제가 아기 태어나면 학교 갈 때까지 7년 대환란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것도 고양이 키우는 것도 사람 키우는 것도 생명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래 부부는 결혼 후에 약 30년 가까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셨죠. 이 가정에 자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서 85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속자, 아들 줄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1년 뒤 86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사이클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고 고만 사라가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의 여종 하가를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보낸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상속자를 인간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인간적인 타이밍에 자녀를 임신하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종을 통해서 주인집이 아기를 갖는다. 이것은 대를 잇기 위해서, 그리고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관행되던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소위 이제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후첩으로 들어온 하갈이 아브람 자기 주인의 씨를 가졌다고 해서 임신한 뒤부터 그 본처인 사래를 공격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후첩이 본처를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너무나 속상한 사래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러죠? 당신의 여종이니 이 하갈을 갖다가 당신이 좀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브라함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사래가 직접 하갈을 학대했다고 기록하죠. 학대했다. 학자들 추정으로는 학대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매질을 했을 것이다. 너무나 매정한 거 아닙니까? 사실 하갈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넘볼 자리를 넘봐야지요. 종이 주인의 자리를 넘봤다. 물론 하갈이 아브라함 오빠를 사랑해서 하룻밤을 보낸 것도 아닌데 자기도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본처와 후첩이 지금 이 드라마를 찍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래의 그 부부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종 하갈에게 집중을 합니다. 하갈이 지금 임신 중입니다. 임신 중에 학대를 당했으니 얼마나 무섭고 서러웠을까요? 고만 이 아이를 잃을까 봐 광야로 도망 나갑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국경지대인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요. 이제 하갈은 상처의 땅인 가나안으로도 갈 수가 없고 애굽으로 돌아가 봤자 또 거기서 또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애굽은 우상과 죄악의 땅이죠. 가나안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그냥 남아있자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땅, 정체성의 공백지대로 들어왔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그냥 어두움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시점에 광야에 부동산이 있습니까? 집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진 것은 뱃속에 애기밖에 없습니다. 하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삶의 벼랑 끝에서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만 보일 때, 주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저의 아픔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옵니다. 아니, 한숨이 나올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할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너무 힘이 없어서 성전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꺼이꺼이 기절하듯이 울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엘리 제사장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한나스 테필라라는 그 한나의 기도 처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게 한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무시받는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그 여인의 마음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지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신 것은 한나의 무시와 무시당함과 그로 인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한숨 지었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에게도 내가 너의 형편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주시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도망자, 이 인생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뱃속에 애기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당부드렸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언제 써야 합니까? 김장철에 배추 담글 때, 하갈의 절망의 끝에 주님의 희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참 특이하게도 하갈을 찾아오시는 장소가 집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기도방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제단으로 성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하갈 혼자 있는 광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갈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여인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지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는 종이란다. 종이라는 신분이 아프지만 너의 정체성이 이것이란다. 그 종의 신분이 싫어서 싸우고 도망 나왔는데 그거 회피하지 말고 현재를 직면하고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단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노려보면 그 문제가 우리를 피해간다. 하나님도 광야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서서 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도망칠 때 따라오게 되고 마주하면 물러가게 된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8절을 또 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은 과거를 묻는 것이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미래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 입은 과거를 알고 계시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9절 봅니다. 다시 여주인 사례의 집으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거라 하십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사례한테는 안 가고 싶은데,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랬는데, 하나님도 하갈이 상처 입은 것은 알지만 관계를 그렇게 칼로 끊듯이 단절해버리고, 물론 단절해야 될 관계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갈아, 네가 지금 비트코인을 준비해 놨냐? 보험이 있냐? 주식이 있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물론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갈을 향한 친정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 여기서 굶어 죽으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뱃속에 자녀도 죽지 않냐? 아브라함 집으로 가. 가면 거기서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냐? 먹고 살아야지. 먼저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세요. 목숨 끊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존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일단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듭니다. 호흡하기 힘듭니다. 숨 막힐 때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루아흐,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호흡을 주셔서 그 호흡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절 말씀 봅니다. 여기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복종하라는 단어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좀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견뎌보렴, 이런 뜻입니다. 참고 견뎌봐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단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관계 안에서 원숙해져야 된다. 하나님 이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삶이 쉽지 않지요. 여러분 고생 많으시지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지금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근처에 트레이더조가 들어와서 그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또 기도 제목을 줍니다. 어렵게 이직을 했는데 처음에 딜했던 그 페이를 주지 않겠다고 회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기막힌 상황이라 다시 또 1년 가까이 레주메를 넣어야 하고 벌써 100군데 이상 넣었는데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하갈도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갈의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기, 그 생명, 아브라함이랑 그냥 하룻밤 보내고 생긴 웁스 베이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봅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쉴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들으셨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죠.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언약 밖의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후첩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며 그 자녀의 세대들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갈은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13절 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는지요? 하갈처럼 정체성의 삼각지대, 가나안으로 갈 수도 없고 이집트로도 갈 수 없는 광야에만 남아있어야 되는 그 삼각지대에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장소가 드라마를 찍는 듯한 아픔의 장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하갈을 만나주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자녀들의 방 속에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그 차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갈의 삶을 보며 저의 삶을 보고 우리 모두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엘 로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주권자로 삼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에 늘 임재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